매일 새벽마다 올해 한 해에 우리의 주제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매일 새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당에서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우리가 좀 인터넷에 또 컴퓨터에 방송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유튜브로는 이렇게 송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또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다 같이 묵상하는 것이 좋은데 듣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 금요일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예정되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또 오늘 새벽 예배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 이 저녁에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또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이 좀 틀려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많은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증인, 증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증거다. 이것이 참되다. 뭐 이러한 증인, 증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례를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운다는 것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든다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증인,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또한 사람의 증인, 또한 사람의 증언자를 만들라, 세우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원래 이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언제? 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에 그 사역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이하를 한번 읽어본다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느냐, 바로 주님의 사명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받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받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내가 싫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함부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면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키면서 해야지,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하면은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데 결국 그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묵상해 본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내가 솔직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분노를 조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욕심들을 딱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떠한 그 선택권까지 그냥 뺏어가 버리시지, 어떤 경우는 왜 이런 선택권을 주셨을까, 자유를 주셨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갈 때 하늘에 쌓는 보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착실하게 살았는가, 그 순간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요? 이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는 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면 나를 꽉 잡고 가시지 왜 나한테 자유를 주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내 인간의 욕심, 육적인 욕망들, 그 다음에 내 어떠한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사역자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선교사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얼마나 의욕 충만이겠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딱 봤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직접 올라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람들하고 봤어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시고 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함께 확인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당장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뭐 중동으로 가라고 하든지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다 정리해라. 그래도 정리하고 갈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부가 같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확인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막 지금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나 막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서 이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거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의욕적인 것, 그러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일은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가정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한국을 급히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부모님이 아프신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자녀로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갑자기 예배를 앞두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든지 예배든지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제가 갑자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딱 드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정말 소중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임봉규 장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그러네요, 내가 당장 오늘 지금 아침 11시 비행기로 한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는요 그 장로님 좀 알아서 하세요, 그거 나 모르겠어요 하고 가면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조 집사님 그냥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왜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니까 물론 가야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된다. 유대인들은 진리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왔냐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될 때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에서 그리스도 헬라어 증인이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잘못하면 이제 평신도들 중에는 오해하는 분도 있겠죠. 완전히 뭐 또 목사가 또 세뇌 안 해, 뭐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아,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이 중요하지. 그런 거예요. 성도 중에 한 분하고 좀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LA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갔다 왔어요. 장례를 갔다 와서 이제 금요일 날 왔고 이제 주일 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우리 부목사님만 이제 토요일 날 그 가서 이렇게 이제 퇴원하는 걸 보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그 가족 되는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서운해하길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장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LA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잘 못 찾아갔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아프시고 할 때는 먼저 연락을 주세요. 아 여러분이 연락을 안 주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연락을 주셔야지 알지. 어쨌든간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또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먼저 알았으니까 또 중요한 수술을 막 지금 뭐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안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남편 아픈다고 병원까지 왔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찾아간 그분이 완전히 목사가 나는 장로가 아니라고 장로 부부가 아니라고 차별하는구나 라고 엄청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이제 나는 사과를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 이래서 참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또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핑계할 것이 있고 아무리 뭐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막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방 신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쓴 그 책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진짜 참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도 안 됐죠.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신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 부인하진 않죠.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또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팍 믿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갑자기 하나님을 의시하고 그 땅에 있는 막 뭐 바알, 아세라 막 그런 것들을 막 붙잡고 막 최고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증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최고의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증인하는 최고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증언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증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증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증언자의 삶을 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증인은, 참 증언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피를 흘린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들을 적 그리스도들이 해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죽은 것처럼 해놓고서는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막 기적을 베풀 때 막 사람들이 왕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진리가 끊임없이 재판받는 거대한 법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진리가 재판받는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그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그 법정 가운데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믿음이 없다면 증인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에 좀 새롭게 은혜 받고 깨달은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아,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믿을 만한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잘 믿으면 어떠한 증거가 딱 떨어져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고 그 믿음의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이고 그 믿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을 때에 어떠한 뒤에 나오겠지만 열매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매를 먹어요. 근데 나는 그 열매를 누구 열매를 먹냐면 내 조상들, 내 아버지, 먼저 믿은 분들의 그들의 수고에 의한 열매를 내가 지금 먹는 것이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들이 내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노아는 뭐예요?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럴 때 묵묵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이랑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 뭐 충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그건 성령의 열매지만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은 뭐예요? 상은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뭐 성령의 열매를 내가 상으로 누린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당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 열매가 어려운 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나한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카고 아닌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은 55년 동안 이상 열심히 수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이것을 위한 삶을 사는데, 만약 내가 직접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우리가 한번 믿음의 교제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증인할 수 있도록, 그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증언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힘든데,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러면은 나는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정말 그러면 유익이 있냐? 여러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어떤 성도들이,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상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줍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라면 그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점점 집친다고요. 그러니까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누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좀 차가워지고 냉정해지지만 다시 한번 그 자녀를 향한 그런 어떠한 헌신과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남편, 아내, 부모, 친구, 성도의 관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야 돼, 그리고 하지 마라. 해야 돼, 하지 마라. 막 그런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정말 내가 사모하냐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건 멀게 느껴지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내가 정말 사모할 것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 회개를 더 자연스럽게 하고 사과를 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회개를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냐, 죄짓고 회개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우리의 두루마기를 씻으라고 했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돌아보면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매일매일 바로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티가 금방 나요. 그래서 제가 하얀 옷이 별로 없어요. 와이셔츠는 좀 하얀색이겠지만 이 특별히 이런 겉의 옷들은 자켓 같은 경우는 거의 딱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흰색은 여러분 흰색 그 파카 같은 거 있는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여기가 다 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딱하면 안 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만 느껴요. 뭐 있는 것은 검은 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너무 걸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곳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빛으로 나가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막 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털어내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내가 살기를 결단하려고 그러면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오면 좋아요. 알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깨끗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벌써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속히인데 금방인데 여러분 얼마나 금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히 오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빨리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그 상을 쌓아놓는 우리들의 삶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 좀 빨리 오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정말 감당하는데 견디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좀 빨리 오세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데 그 빨리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벌주려고 나를 책망하려고 나를 정죄하려고 막 심판하려고 빨리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상 주려고 여러분에게 상 주려고 나에게 상 주려고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수고해. 내가 금방 갈 거야. 내가 상 줄 거야. 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하면은 내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 영벌 그게 아니에요. 영벌로 가는 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이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약간 익사이팅 합니까? 아 그렇지 이게 소망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환율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뭐 갑자기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가가 갑자기 폭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다 그대로 탁탁탁탁 쌓이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산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인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도 상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도 되게 이게 저한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나이 드신들도 많고 오늘 아침에 충남 선교회 또 안수희 집사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참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최소의 숫자는 몇 명일까?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의 필수 인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많으면 좋죠. 근데 제가 딱 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최소 두 명. 왜 두 명이냐?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는 영상이 오늘 아침에는 못 나갔지만 영상을 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예배자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영상하는 우리 목사님도 뭐 전사님도 있으면 최소한 두 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명 다음에 세 명이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또 여기 와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필수 요원은 세 명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세 명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자꾸 꽉 차는 것만 생각했는데 필수 요원 증인이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증인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예배할 때는 세 명이지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한 명만 확신을 가지고 딱 예수를 증언하면 그래도 한 명 더 있어야지 증인은 두 명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한 명 더 있으면 그러니까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두 명이 없겠어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 두 명이 없겠어요? 그런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너가 당신이 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예배자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끄떡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임봉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문진규 장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삼명 장로님도 계시고 뭐 어쨌든 간 우리 장로님으로서 또 세 분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여기에 뭐 다른 분들도 오실 거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우리 조 집사님 네 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배 집사님 또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우리 요새 갑자기 지 집사님도 이렇게 찬양팀으로 딱 서주시고 그렇잖아요. 뭐 제가 한 번도 쓰라고 한지는 않은데 우리 부목사님이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또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임순자 권사님 얘기 안 해서 뭐 서운하지는 않겠죠. 말 안 해도 안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나는 그 자리에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덴방학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 딱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